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군사훈련 교관들을 파견한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군 공장단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해외 군 인사들이 파견되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에 제3국 교관들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대치하고 있는 동부지역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연례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국제관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지에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3월 2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베트남과 타이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스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달 촬영된 또 다른 사진에는 중국이 민간이나 군 공항으로 활용 가능한 또 다른 인공섬이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인공섬 간척 작업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에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의 두 개 섬에서 중국이 토지 확장 공사를 하는 위성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의 전투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마틴 댐시 합참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댐시 합참의장은 이번 주 카터 장관과 함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났다며 이라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시 의장은 또 최근 티크리트 탈환 작전 성과를 훌륭한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민병대 집단을 국가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전 중인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예멘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지역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멘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한 최선의 길은 유엔이 지지하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에 나선 지 3주 만에 적어도 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모로코 출신의 자말 베노마르 예멘 특사는 최근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간 평화회담 추진에 실패한 뒤 사임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염소 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달 이들리브주 공격 과정에서 독성화학물질들을 사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스웨덴 매체인 익스프레센TV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시리아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테러 훈련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와 미군 시설을 공격하려 한 미국인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연방 대배심은 어제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23살 아브디 라흐만 쉐이크 모하무드를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모하무드가 텍사스주의 군 기지를 공격해 병사 서너 명을 즉결 처형 방식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모하무드는 지난해 4월 시리아로 건너가 사격술과 가혹침투, 폭파, 각해전투 등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We also, of course, share common purpose in addressing the region's most acute threat.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에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헤이그에서 열린 사이버 총회에서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와 밀접한 정책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 문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 결과를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미 한일 세 나라가 공동 대처해야 하는 중요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We also of course share common purpose in addressing the region's most acute threat. North Korea'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블링컨 부장관은 16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3자 외교 차관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국제 의무 이행 거부, 기습적이고 부당한 도발,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아시아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reaffirmed close coordin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our strategic priority.
세 나라가 전략적 우선순위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고, 6자 회담에 참가하는 5자와의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세 나라 간 협력은 대북 정책 조율에서 시작된다며 이 부문에서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간 역사 문제 역시 중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태용 차관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과 일본의 지난 50년 역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Japan to focus on the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양국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are not mediating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simply encouraging.
세 나라는 앞으로 외교 차관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회의에서 핵전쟁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전쟁을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도발 행동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될 수도 없고 어떤 핵 보유도 용납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그 어떤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계속하며 한국과 함께 침략적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입니다.
상륙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현 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 결단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북한 압살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 전력 강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부장은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11개국 국방장관이 연사로 나선 안보회의 총회에서 아홉 번째 연사로 연설했으며 하루 전인 15일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두 나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세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1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in discussions about the potential deployment of additional THAAD battery not beyond the one.
라클리어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이냐는 대피셔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process is underway right now and it is I can discuss on a military.
자신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정치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영향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자국 방위를 위해 한국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자신은 사령관으로서 미군의 방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단순히 미사일 방어에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의 국방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를 묻는 피셔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사드 체계는 한반도 방어에만 특화돼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가 현재 생산 중에 있음을 들어 아직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they've had the time and the cap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arhead.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시간과 능력이 있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과시했다면서 자신은 일선 사령관으로서 북한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도 스케퍼러티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이 유효하게 관련 실험을 실시한 것을 보진 못했지만 모든 조짐을 고려할 때 미국 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은 지난 7일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상원의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맥케인 의원은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행사 뒤 VOA에 미국의 사드, 즉 THAAD 배치는 중국이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should understand that it's a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 any business of theirs.
THAAD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특히 THAAD가 방어 무기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완치완 국방부장과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공개리의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AAD는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THAAD를 추가한 다층 방어 체계가 한국의 패트리엇 방어 체계를 보완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날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아시아 재균형 관련 행사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could do it by just squeezing their economy to some degree. It wouldn't be that difficult.
북한이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중국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길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어 중국이 이란처럼 핵에 대해 북한과 협력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케인 의원은 이달 말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at least in private conversations we could discuss that issue because
한국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어도 비공개적으로라도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맥케인 의원은 미국의 절친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는 건 아시아 지역 전체와 미국에 혜택을 준다면서 중재 역할을 할 듯도 내비쳤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마누하르 파리가르 인도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를 비롯해 군 고위급 인사 교류, 국방당국 간 협의체 활성화,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외국 업체의 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기뢰 제거 소해함과 K9 자주포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은 2012년 10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이후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간에 제한적으로 접촉이 있었고 관계 개선 노력이 있는 만큼 이달이 지나간 시점에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한국 국민 억류와 같은 악재 속에서도 북측 인사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전 회의에 참석하고 나진 핫산 시범 운송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징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반발해온 미한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홍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 간 민간 접촉과 함께 당국 간 대화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되면 적절한 계기에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지원 단체들에 대한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많은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당국 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멍석 외에 새로운 제의가 없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돌파구 마련을 위해 통일부 장차관의 방북 등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풀 생각이 있으니 북측과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도 신뢰의 한 부분이라며 그 같은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 예로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2013년처럼 중단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의 핵심 문제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북한과 합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계속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16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지가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스티븐 보지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외교적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ut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they could be significantly ahead of where they are now.
북한이 앞으로 5년 이후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할지에 대해 과장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핵개발이 현재보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한과의 핵협상은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협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 한국과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목표로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You can only moderate their behavior by giving them a positive stake in stability.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 위협 제거가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을 조성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북한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보즈워스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허점이 많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의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구상 역시 북한이 정권에 대한 위협 요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대북 경제 교류는 의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놀런드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These Chinese enterprises are there to make money. They are not charitable institutions, and they are not getting much direct support.
중국 기업들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북한이 자산을 몰수할 경우 미련 없이 북한을 떠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는 시장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놀런드 부소장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북 경제 교류는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개입돼 있고 북한도 한국 상품과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 경계하고 있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놀런드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갈수록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15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날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견고하고 효과적인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의 연계성은 곧 취약성을 뜻하기도 해 사이버 공간이 첨단화하고 다양화하면서 악용과 남용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해 미국의 소니 영화사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당한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사이버 테러 위협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한국이 온라인으로 고도로 연계된 사회일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 때문에 이런 위협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극단주의 메시지들이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충원하는 등 실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사이버 공격 대응은 시간이 관건이므로 관련 국가 간 사법 공조와 정보 공유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나라들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책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 사이버 보안 조치와 관련한 정책 조언과 컨설팅, 훈련 등을 제공할 글로벌 정보보호센터가 올해 중 한국에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2013 서울 총회에 이은 네 번째 총회로 90여 개국과 20여 개 국제기구의 대표, 그리고 각국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개최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는 사이버 분야 주요 원칙을 담은 서울 프레임워크가 채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에 1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방북을 막을 순 없지만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 지난 12일 열린 올해 대회에는 각국의 여행 제한 권고 조치에도 600명이 넘는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100명이 미국 출신으로 외국 여행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20일 발령한 북한 여행 경보를 상기시켰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updated the travel warning for North Korea on May 20th, 2014.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미국민이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미국 시민이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S. citizens should be advised that there is no U.S. diplomatic presence i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not.
미국은 북한의 외교 공간을 두지 않아 여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북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역시 제한적 역량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시민이 해외 체류 사실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미국 정부가 이를 추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U.S. citizens are not required to register their presence abroad, nor do we track U.S. citizen travel overseas.
대변인실 관계자는 굳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은 국무부 여행 웹사이트에 여행 계획을 통보하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도 이메일로 통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교부는 16일 BOA에 자국민의 평양 마라톤 참가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갱신해온 북한 여행 관련 발표문은 방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자들에 대한 조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7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 여행 안내문에서 대부분의 방북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시민 등이 억류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반기문 총장에게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문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반기문 총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었고 그 이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곧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의 언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언어 사용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 대기업과 민간 봉사단체가 손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변환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차이라고 하는데요. 한 대기업과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드림터치포울이 이런 고충을 해결하는 앱,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드림터치포울은 지난 2012년부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방과 후 교실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탈북 학생들이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드림터치포울의 최유광 씨의 설명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어,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도 어려워하는 게 논술, 그리고 처음에 정착 때 어려운 게 교과서 이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한국어지만은 이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었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의 경우 수업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에서는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같은 말 글을 쓰고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말로 가마치는 누룽지, 구팡돌은 디딤돌 등 이처럼 순수한 한국어도 차이가 큰데요. 생활 언어는 30-40%, 전문 용어는 60% 정도 남북한 언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입학을 해서 보름 동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다음 한 보름 지난 다음부터 차차 예를 들어 그 단어나 이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되게 좀 멍했었어요.
아직 좀 사투리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좀 그 발음 교정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인데, 진짜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와, 너무 생소하고, 23번지 뭐 이러면은 다시가 뭐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대기업이 비영리 교육봉사법인인 드림터치포울과 탈북 학생을 위해 남북한 단어를 자동 변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는데요. 글동무란 이름의 이 앱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3,600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글동무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여름부터 논의가 계속 됐었고요.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게 나왔고, 그렇다면 어떻게 더 재미있게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 지원해줄 수 있을까 이제 하다 보니 남한어를 이제 검색하면 북한으로 이렇게 딱 바로 변환되는 OCI 기술도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통 사전을 학생들이 사용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뜻풀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한자어도 아무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어 설명을 쉽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단어를 휴대전화에 대거나 직접 치면 뜻을 알 수 있게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글동무를 실행시키시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번역기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네모칸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네모 안에 초점을 둬서 단어를 찾게끔 돼 있습니다. 초점을 두기만 하면은 도시락이 있는데요. 도시락이 표준어이고, 이제 북한에서는 문화라고 해요, 표준어를. 그게 밥과기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쓰는 단어는 벤또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찾으면은 밥과기라고 이제 딱 그 변환이 되고요. 단어가 밑에서는 더 쉽게 단어풀이가 되고, 미디어 이러면은 전달 도구 이런 식으로 북한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북한에 없는 단어일 경우에는 저희가 또 쉬운 설명으로 단어가 쉬운 단어로 변환되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학습을 찾았잖아요. 학습에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하면은 배우고 익힘이라고 쉬운 단어로 변환이 되고, 밑에는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네, 한자까지 표기를 해주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글동무를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일명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찾아볼 수 있어서 유용한데요.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탈북 학생 1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참여하면서 저는 사실 진짜 많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언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르고 이래서 지금 이 하는 작업이 그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는데, 이 글동무가 공부함에 있어서도 또한 정착함에 있어서도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같은 거는 좀 물어보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감 없이 이 글동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를 뭐 알아듣는 거에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글동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적응할 때 좀 가벼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의 프로그램도 나올 예정이어서 탈북 학생들의 생활 정착은 물론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라크에서 급진 이슬람 순위파 저항 세력인 ISIL의 반격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중국에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출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인 타임이 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특히 아시아 출신 인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라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ISIL이 티그리트에서 이라크 정부군에 쫓겨난 뒤에 다른 핵심 도시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부 안바르주의 수도인 라마디와 바그다드 북부 바이즈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당국자들은 라마디가 재앙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라마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ISIL이 라마디 동부의 핵심 지역 세 곳을 어제부터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천 가구 이상이 탈출했다고 지역 관리들은 밝혔는데요. 거리는 폐허처럼 변했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마디가 어떤 곳이기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라마디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1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순위파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시아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라크 침공, 그러니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에 크고 작은 폭동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ISIL이 세 지역을 빠르게 장악한 데는 이런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즈에 대한 ISIL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바이즈는 이라크의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주요 정유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ISIL이 이곳을 장악할 경우 석유를 팔아서 자금을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이즈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가요?
바이즈는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220km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면은 거리와 위치로 따져봤을 때 그 평양과 신의주의 거리로 보면 아마도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지에서 미군의 공습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정유 공장들이 있는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미군도 집중적으로
바이지 인근에 있는 ISIL을 겨냥해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전국적으로 한 공습 가운데 그 절반가량을 이 바이지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어제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지가 훨씬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진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댐프시 의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티그리트 탈환은 좋은 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댐프시장은 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와도 만났다면서 상황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지휘 계통을 가동하면서 정부군을 확대하는 데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라바디와 바이지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ISIL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ISIL은 지난해 8월 미군의 공습이 재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25에서 30% 지역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이라크 정부군의 손에 넘어간 건데요. 하지만 알 아바디 총리는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기와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ISIL 또 테러 집단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라크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 수출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요격미사일의 금수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서 중국에 최신 방공미사일 체계인 S-400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한 이 S-400이 어떤 무기 체계입니까?
러시아 국제방송인 러시아 투데이 등 관영 언론들에 따르면 72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36개의 표적을 동시에 가격할 수 있고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또 여러 폭격기의 공습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러시아 최대의 무기 수출 업체인 로스 오버론 엑스포르트의 아나톨리 에사이킨 사장은 중국이 외국 가운데 S-400의 첫 구매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 등도 보도는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또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적어도 S-400 6개 포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는 이미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S-400의 사정권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의도로 이 무기체계를 수입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공중 전략에 대응해서 S-400을 수입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 떼드를 이미 배치했고요. 일본에도 최첨단 X-밴드 레이더인 ANTPY-2를 두 개 이미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S-400과 사드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공중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이 사드, 즉 떼드가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떼드 한 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가 있는데요. 발사대당 48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최대 2,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정확히 식별해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도 S-400의 기능을 강화한 S-500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S-400 구입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이 중국이 한국의 떼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S-400을 구입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창완 치완 중국 국방부장 또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등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에 패디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논리인데 미국과 한국은 이 패드가 방어적 무기이고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자기들은 수입을 하면서 한국의 이 배치는 반대한다 뭐 이런 이중 논리를 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S-300 수출 금지 해제도 관심을 끌고 있군요.
예,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0년에 S-300에 대한 판매 계약을 이란과 체결했었습니다. S-300은 S-400보다는 좀 더 낮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무기 체계인데요.
네.
당시 그 계약 규모가 8억 달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에 막히면서 이를 보류했었죠. 그러다가 이란 핵합의가 최근에 타결되자마자 해제를 발표한 겁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S-300에 대한 이란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란도 곧 S-300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올해 말까지는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 핵합의가 완료되면 바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줄곧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서방세계는 점진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S-300이 순전히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등 다른 이웃나라들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재 해제를 정당화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0억 달러 규모의 석유 식량 맞교환 계약을 이란과 체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곡식과 중장비 건설 자재들을 이란에 공급하는 대가로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에서 받는 조건인데요. 러시아 당국은 이 계약이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란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맞교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량 부족 문제를 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포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란, 중국, 북한 등과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유력 시사 주간지인 타임이 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잡지는 2004년부터 해마다 인터넷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전 세계 영향력이 높은 100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지도자 부문에서 아시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 100명 중에 아시아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 또 아슈라프 게인이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영부인인 룰라 가니 여사, 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다양한 인물이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은 긍정,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뭐 총망라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우는 앞서 한반도 소식에서 전해드렸듯이 지독한 독재 또 주민들에 대한 숭배 등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영향력이 큰 백인이라 하니까 뭐 혹 그 좋은 쪽으로 100명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국제사회를 위협하거나
네. 뭐 하여튼 어느 쪽이든 굉장히 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일 위원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입지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출신이 16명이 선정됐는데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관련 관계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뿐 아니라 경제 규모에서도 아시아가 거의 독보적으로 규모를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유럽과 중남미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수수만이 지도자 부분에 이름을 올렸고요. 중남미 지역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또 2016년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또 유엔에서 인권 옹호 활동을 적극 펼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른 분야의 유명 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 부문 외에는 거물, 또 개척자, 예술가, 그리고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을 말하는 아이콘,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발표가 추가로 됐는데요. 이 거물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컴퓨터 휴대폰 업체인 애플사의 팀 쿡 최고 경영자, 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닛 옐런 의장, 중국의 휴대폰 업체인 샤오미의 레이준이 회장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인터넷 업체는 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점심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10만 달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의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콘, 즉 상징적인 인물에는 어떤 인사가 올랐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 아이콘에는 세계적으로 요즘에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카톨릭 교황, 또 21세기 자본의 저자로 세계 경제론의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 교수가 뽑혔습니다. 또 여성차별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그 여성교육운동을 펼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10대 소녀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스프사이가 뽑혔고요. 또 일본의 인기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뽑혔습니다.
네, 이름을 들어보니까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전체 100명 가운데 40명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명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성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1도. 신의주는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14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3도, 최고 19도. 해주, 개성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 해주 최저 7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4도, 최고 20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고 최저 7도, 최고 24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 최저 영하 1도, 최고 14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6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약간 구름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1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자트 이브라임 알두리가 정부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현지 언론은 살라후딘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알두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의 주모자였다며 그의 사망은 ISIL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그가 이라크 현 시아파 정부를 겨냥한 반란의 배후로 지목되어온 알두리가 실제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두리는 미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이라크 관료 가운데 최우선 수배자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의 전투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댐프시 합참의장은 이번 주 카터 장관과 함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났다며 이라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또 최근 티크리트 탈환 작전 성과를 훌륭한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민병대 집단을 국가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군사훈련 교관들을 파견한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군 공정단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해외 군 인사들이 파견되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에 제3국 교관들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대치하고 있는 동부지역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연례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국제관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지에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3월 2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베트남과 타이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스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달 촬영된 다른 사진에는 중국이 민간이나 군 공항으로 활용 가능한 또 다른 인공섬이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인공섬 간척 작업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에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의 두 개 섬에서 중국이 토지 확장 공사를 하는 위성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평화적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염소 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달 이들리브주 공격 과정에서 독성화학물질들을 사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스웨덴 매체인 익스프레센 TV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시리아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서아프리카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가 창궐하기 전 이들 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가 발병한 뒤 시장은 문을 닫았고 무역은 중단됐으며 학교와 일터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오늘 워싱턴에서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볼라 퇴치와 경제 재건을 위해 모두 1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